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또 이 꽃샘 추위가 계속돼서 좀 쌀쌀한데도 이렇게 새벽을 기도로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대전에서 집회를 하고 집에 와 보니까 거의 1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지금 약간 비몽사몽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우화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읽은 이솝 우화도 보면은 재미있는 동물들의 동화 스토리를 통해서 아주 심오한 인생의 지혜를 담아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나 어제 본문에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가 계속되다 보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쉽게 말해도 영적인 수준차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가 보면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이게 하늘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과 땅의 언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기서 때란 구체적으로 성령 강림의 때를 가리키죠.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너희들은 안개처럼 거쳤던 이게 싹 사라지고 이 십자가를 영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말 훗날 우리 사도행전의 설교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이 받기 전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를 않아요. 성령의 불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말씀의 맥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느 순간에 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요. 본인도 답답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답답한데 중요한 건 이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뚫린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기서 그날에라는 말은 성령 강림 이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뭐 그날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 강림 후에는 제자들 너희들 스스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과 자신감을 가지라고 주님이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 근거가 27절에 나옵니다. 27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믿으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 아들한테 잘해주는 사람 아버지로서 나도 참 좋습니다. 하늘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기쁘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은 이 짧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또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짧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이 세상에 성육신 되셔서 태어난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냥 직접적으로 쫙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말씀에 대한 감을 조금씩 잡기 시작했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직 성령 강림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이제야 뭘 좀 알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알겠다고 말한다고 이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의 거품이 들어가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제 감 좀 잡겠다는 거죠. 왜 우리가 뭐 그렇지 처음 뭐 입문하는 사람한테 뭐 좀 가르쳐주면 조금 되면은 아, 알았어 알았어 이제 알겠어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알긴 뭐라러 그냥 조금 이제 면무식한 것뿐인데 알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아주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 강림하기 전인데 아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믿나이다 라고 말았는데 이 고백은 불과 몇 시간 뒤에 번복되죠. 굉장히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겨우 면무식했으면서 좀 알겠다고 막 잘난 척하는 이 초보자를 보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래도 이 첫 걸음을 믿음의 첫 걸음을 떼어놓은 제자들이 기특하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believe at last. 마침내 믿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몰랐겠습니까? 이 안다고 하던 이 제자들이 실제 경기에 나가면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병사들 앞에서 사방으로 튀어달아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홀로 버려두고 갈 것을 아셨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렇습니다. 다 지살려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현상 수배범처럼 체포되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인생이란 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유명해지고 어느 자리에 오르면 어렴풋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까지도 다 나와서 나를 아는 척을 하지만 내가 떨어지고 좌천되고 체포되고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가장 믿었던 사람들도 우르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독을 맛보게 됩니다. 이 기분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이 기분을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외로움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A.W. 토저의 책에 보면은 이 고독이란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적인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으로 가서 믿었던 조카 롯이 떠나면서 정말 안 그래도 이민 가서 외로운데 외로움 속에 외로움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쫓겨가니 광야의 외로움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외로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서 인생을 변화하는 엄청난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우리가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요. 저도 중학생 때 이민을 가가지고 이곳저곳 미국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전학을 다니면서 굉장히 외로움이 무엇인가, 혼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드는 때가 많았는데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혈혈단신의 홀로 세워짐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세상이 보는 고독과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고독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고독은 아, 이제 집중하는 시간이구나.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고독은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담임 목사는 참 외로운 자리임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외롭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하는 분,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하늘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하셨던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건 요가한다고 명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주님 안에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그냥 푸른 초장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커피 마시면서 듣는 CF 선전에 나오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전쟁터 한가운데에서도 폭풍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믿는 영혼의 평안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 저는 아주 안타까운 병원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뉴젠의 고등학교 2학년짜리 은빈이라는 아이가 벌써 한 열흘 가까이 됐죠. 건강했던 아이였는데 감기였는 줄 알았는데 동네 병원에서도 감기라 그랬는데 아이가 비실비실하게 힘을 못 써서 큰 병원으로 갔는데 그 큰 병원에서 이제 정신을 잃었죠. 이 폐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대로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그 튼튼하던 애가. 그러니까 대형병원에 국내 내놓으라는 호흡기내과 전문가 의사들도 이 바이러스의 원인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숨을 쉬도록 기계를 꼽아주고 상태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건강하던 애가 생명이 경각의 위기에 이르는 그런 위급한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넘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그 부모님을 만나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나 이 담대하시고 믿음이 있으시고 아, 그걸 보면서 오히려 병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부모님이 제정신이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보니까 이 부모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제가 참 우리 교회 성도지만 자랑스러웠어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잘 나가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집사님 말씀이 어떻게 생각이 나요? 목사님, 우리 애가 참 이 순환절을 제대로 겪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숨을 잘 못 쉬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애가 이걸 잘 겪고 나와서 참 멋있는 인생을 살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 참 다음 주가 순환절이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이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담대히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점점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조급하고 불안하던 마음이 안정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맥박스가 올라가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답답하고 어지럽고 막 이럴 때 너무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뉴스 만드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때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가슴에 평안이 옵니다. 이런 평안을 가지면 담대함이 오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담대함은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는 경기 전에 평안합니다. 음악 듣고 있어요. 반대로 실력이 없으면 불안하고 겁에 질려서 떨게 되죠. 제가 김연아 선수가 이번에 또 환상적인 컴백을 했는데 출전하기 전에 이렇게 찍은 카메라들 쫙 보니까 참 담대해요. 밴쿠버 올림픽 때도 그렇고 그 많은 프레셔가 오는데도 이 사람이 참 담대하더라고요. 그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실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 나오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나라 GNP가 올라가도 세상에 환상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와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들과 악함을 곳곳에서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세상을 거슬려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환난에서 우리를 뽑아주시는 게 아니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주님이 이기셨다는 세상은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탄을 말하죠. 이 세상을 여러분이 쫙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 뒤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이 사단의 권세를 그러나 예수님께서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긴 전쟁이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너의 승리가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저는 새벽마다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